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몇주 동안 계속해서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 라는 큰 주제 아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은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읽고 있는데요. 특히 12절을 제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으신 이 이사야서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는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제는 참 아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이제 재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 재판을 통해서 아마 어떤 결과가 내려졌을 때, 바울은 자기가 참 사랑했던 이 형제 자매들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 후에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과는 다시 얼굴을 이 세상에서는 대면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다른 여러 교회에 그 글을 쓸 때, 그 편지를 썼을 때 사용했던 그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말씀에 특히 32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유산입니다. 위대한 유산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유산이 무엇인지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금 같이 보신 이 말씀, 한 구절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유산의 실체는 이미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다 전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잠깐 떠나실 때그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이 유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알려줍니다. 지난 한 주는 저의 개인적으로도 이 생각과 기도의 깊이가 매우 깊어졌던, 더해졌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요. 하지만 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은 우리가 신앙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저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참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식량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상황과 오늘 아침에 나왔던 문으로 오늘 저녁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 중에서 어느 상황이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내일 아침 입을 옷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상황과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더 중대한 문제입니까? 내일 거주할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상황과 오늘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이 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이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항상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자라면 누구나 항상 대면해야 될 그 죽음보다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주는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때에는요, 단순한 의식주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로 대화로 나누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죽음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그 주제는 그 주제의 자체적인 무게감과 또 두려움 때문에 또는 이 죽음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험은 시행착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죽음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그 특징 때문에 우리가 늘 대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회피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늘 우리 곁에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죽음과 우리 잠자는 것, 즉 수면의 유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잠에 드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통제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내가 다시 눈을 뜨겠다라는 보장이나 확신이 없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일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른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기도를 꼭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귀한 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그 기도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남길 유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곁에 있던 한 인생이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서 남은 우리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그 모습은 대대로 세대를 거쳐 회자되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이 위대한 유산은 그것이 첫 번째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보셨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그 삶 속에서 그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감사하게 여기고 또한 나누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도대체 영적인 유산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한 번 더 읽었던 32절 말씀에는 독특하게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과 같은 단어인데요. 유산과 상속의 근본적인 의미의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지정한 대상입니다. 즉, 아직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물려줄 거다라고 그냥 그 대상은 지정해 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은 무엇입니까? 유산의 최초 소유자가 실제로 임종을 맞이했을 때 지정되었던 그 두 번째 소유자, 그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유산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그 단어 자체가 옛날의 약속,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 즉, 이 두 가지 약속에는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께 훨씬 좋아요. 새로운 약속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 더 좋은 약속이 왜 더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날의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 내지는 후손과 그리고 복입니다. 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그 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후손의 숫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의 그 약속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는 상당히 세속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 우리 부모님께서 땅이 많아서 나한테 물려주셨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이러한 단어들이 땅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손, 우리 세대만큼 지금 후손이 귀할 때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수단을 사용하셨을까요? 하지만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최고의 교육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젖먹이 아이의 수준이라면 그때는 단순한 상벌로 기본적인 원칙을 습득하게 하셨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이제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성인이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희생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수준이나 하나의 국가라는 차원에 봤을 때 아직 굉장히 미숙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을 텐데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특유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 어떤 시점으로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고 그 전주에도 언급을 했었지만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관대하셨어요. 여러 번 실수를 반복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회개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악한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더라 라는 표현만 사용을 하시고요. 새로운 기회를 물론 주실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미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우리 신약 성경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한 수많은 사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치 우리가 어린 우리 형제 자매가 많을 때 장남이나 장녀의 행동을 보면서 그 밑에 동생들은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과 또 또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수천 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악한 행위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기회를 주시면서 대등한 관계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산과 상속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약, 즉 새로운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유산이 존재한다라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실제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유산이 실제로 상속을 받은, 상속이 이루어진 그 대상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천국 시민, 즉 교회의 시민으로 그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또 성취해 나가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자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끌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끌려가겠죠. 자신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신 그 내용을 마지막 인사로 삼습니다. 유언이겠죠. 마지막 인사. 아무리 그 시간이 짧더라도 또는 길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은 바울 시대에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일부 포함되었었는데요. 36절,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만남이 소중한 만큼 그 이별은 우리에게 참 안타까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32절에 나와 있는 그 기업을 이야기할 때, 즉 그 유산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 위대한 유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위대한 유산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 삶에서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바울 자신이 보였던 그 삶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모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제 삶이 모범입니다 라고 말을 드리려면 제 삶은 정말 어떤 누구가 보더라도 흠이 없어야 할 텐데요.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모범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려줍니다. 옥살이를 했었고요. 매질을 했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질을 당할 때 유대에서 40대가 되면 거의 사형과 같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한 대를 뺀, 즉 39대에 해당하는 매질을 5번이나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태장도 3회를 맞았었고 돌로 맞은 것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된 것도 3회가 있었고요.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의식주는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제가 바울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와 이제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마어마한 충격에 당할 것 같은데요. 40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40명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모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요즘 사회로 말하자면 거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종교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처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유산을 3년을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고 그 와중에 수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마지막 자신의 모본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때와 같이 무엇을 줄 테니까 이거 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성인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유산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은 모든 가치를 절대적인 숫자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환산을 평가를 하죠. 여기서 불공평이 생깁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생각들 자체가 개인에 따라 태어날 그 상황이 환경이 다름에 있어서 그것을 숫자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모든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 불공평, 정의롭지 못한 그 불의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나름대로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의학적인 또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으로나 또는 탁월한 정치력이나 거대 자본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불공평은 우리의 힘으로 고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잣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제가 제 아버지, 동시에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공평과 불의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깨달을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더 커지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잣대를 통해서 매우 정확한 수치를 또는 잣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가진 것,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희생하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여러 번 이미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부자에 대한, 부유한 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줍니다. 부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또는 물리적인 수치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을 위해 얼마나 자비롭게 나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치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가치, 재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처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위대한 유산을 받은 우리가 그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것이 가장 그 가치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유산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회사를 세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문제는 오늘 밤에 내가 누웠던 그 자리에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단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이 가장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하지만 3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 이제 예수님을 옷 입어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그런 수준의 돕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어차피 우리가 수치로 환산을 해서 얼마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유산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독특한 수치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에 세례에 대한 기록을 9번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와는 굉장히 구분되는 내용이죠. 의도적으로 9차례나 세례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실제로 세례 받은 사람 숫자는 7명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9회의 그 9번 기록 중에서 3번의 기록을 바울이 받은 세례를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편지를 썼던 그 모든 내용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그 위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주위에 만약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고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